기도합니다. 주의 음성 따라서 또 주의 길 마땅히 걸어가며 하나님 만나 아버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노래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의 일들과 또 분주함들과 고단함들 속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주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귀히 여겨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주의 시간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 공급하여 주시고 당신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요엘서 말씀 2장 봅니다. 요엘 2장 1절로 14절까지 보지요.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살펴왔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시온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혹은 온 백성이 함께 모일 때 영광을 올릴 때 그렇게 울려 퍼져야 할 기본적인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용은 그 기본적인 사용이 아니라 경고의 사용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날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짐을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소리 되어졌기 때문이죠. 이 소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떨게 되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그러할 때에 2절 그날 이들 가운데 임박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날의 묘사가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어둠이 날이 될 것이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중반, 초중반에 보시면 산 꼭대기에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그렇게 덮여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 빛은 주님의 은혜의 빛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오늘 그렇게 쓰여진 것이 나타내는 빛입니다. 이 빛이 무엇이 이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어둠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릴 것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생생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생생하게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주의 징계는 이렇듯 실제적이고 뼈아픈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렴풋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생생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는 무엇 하나 소망할 수 없고 누구 하나 희망을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9절까지에 보시면 마치 군대에 그러한 침략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사람의 군대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3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보시면 군사들처럼 병거처럼 불꽃, 강한 군사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는 무엇이었을까? 앞선 1장 4절에 등장했던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 앞서 1장 2절에 새벽빛 같은 것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계셨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이제 메뚜기의 그 날개에 비친 그러한 반짝거리는 빛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2절에서 묘사한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메뚜기로 인한 재앙의 강력함에 대하여서 우선 함축적으로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막기 위한 불꽃과 그들이 지나온 뒤에 대한 황폐함들, 그것들로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에 3절 가운데에서 매우 그렇게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로 오늘 11절까지 나와져 있는 하나님 징계의 도구는 우리가 앞선 1장 4절까지 살펴보았던, 1장 4절에서 살펴보았던 메뚜기 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세대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할 것이라는 이 3절의 내용은 또 앞선 1장 2절과의 유사성을 또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땅이 진동할 것이고요. 이들의 덮어짐으로 하늘의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때를 지어 움직이게 되면 온 하늘과 빛을 가리울 뿐더러 또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이것을 우연이라 볼 수 없으리란 설명이 11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지혜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치시는 과정인 것을 11절은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당해낼 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이 설명과 이 말씀을 크고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날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말씀들, 결국 그렇다면 이 말을,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은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막상 그날이 닥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것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앞선 1장에서도 살펴봤지요. 그런데 2장 22절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제라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라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어도 그제서라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음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때에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제라도의 이 단어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외가마타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외가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의 성경에서 보면 22절 제일 첫 번째 서두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장, 히브리어 문장에서 어떠한 특정 단어를 제일 앞에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22절 이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이 외가마타 이제라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앞서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메뚜기 떼를 직접 이끄시고 당신 사랑하는 백성을 치시는 아픔의 징계를 일으키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점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14절로 먼저 건너가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수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1절에서 무엇이 멈췄습니까? 수제와 전제가 멈췄더랬지요. 그런데 그 수제와 전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4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확답해 주지 않으시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은 구원과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앞선 12절에 이제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타이밍이 이미 한번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돌이키지 아니한 것 자체가 이미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멈춰져 있었던 그 예배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14절 말씀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행하여야 할 것들 다 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14절 가운데에 암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정말로 부르짖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 했으므로 하나님 마땅히 당신의 것 내게 내주셔야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애태우며 그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외치셨던 소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진행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어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이제 듣고서 정말로 해야 할 삶의 노력들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시는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후로 그리고 꾸준히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할까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 이것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미 지나쳐버린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앞선 12절, 14절 말씀에와 같은 그러한 소망과 회복에 대한 것들은 바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선 1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배옷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한 형식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돌이키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과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어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2장 요엘서 2장 13절의 이 요청은요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 대한 마지막 우리의 남아있는 단 하나의 살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반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부분만 보면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겠지만 앞선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온 하나님은 이미 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만큼 이스라엘 가운데에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그 때를 이미 이스라엘이 지나버린 것이고 이러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들 또 뒤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막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물과 같은 메뚜기를 사용하셔서도 인간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단번에 끊어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늘 명심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에 그 말씀과 마음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육 간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주의 말씀에 온전치 못한 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더러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일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들 겸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찮은 미물과 같은 메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의 도구로 쓰시면 그것의 강함을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덮어질 것이고 해와 달이 가릴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것들의 침범을 막아낼 수 없으리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에 들어서서는 그 무엇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야 할 것은 주의 경고가 있을 때에 그 경고 듣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돌이키지 못하는 때도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과 또한 육신으로 인한 굳은 부분들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제라도 돌이켜야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에 일하여 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의 회복의 그 주권은 주님 당신께 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무례의 삶에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징계의 때 건너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영적인 영민함들 아버지의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새벽에 예배에 나와 주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내 삶의 억울한 것들과 내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지만 주의 마음 듣고 주님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곳에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또 잘 분별하여 그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바람대로 행하다가 결국 주의 말씀으로부터 어그러져 하나님의 징계의 때 아버지에 맞는 어리석은 영적인 실수 우리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들과 말씀에 가한 것들 온전히 잘 분별하여 주의 기쁨 아버지에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는 나팔의 소리가 경고의 소리로 바뀌었다 오늘 2장 1절은 말하는데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들이 늘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주께 나섬이 기쁨과 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것들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삶의 아버지 주의 행하심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그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 것들 증거할 만한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